2월부터는 새벽에 일상의 거룩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큰 이익이 결부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구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을지 주스를 먹을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조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단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매우 적은 것이죠. 큰일이거나 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 넓다,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이 있을 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가 매우 적습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실 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직접 조종하시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말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무슨 모의고사 같은 것, 조금 가벼운 느낌의 시험을 볼 때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빨리 시험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답은 교과서에 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하는 건데 답을 쓰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을 쓴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가가지고 정답을 이렇게 짚어줄 때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시험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내가 다 기록해 두었지 않느냐, 이것을 읽고 이것과 관련된 정답을, 나의 뜻을 너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다가 정말로 안타까우시거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정답은 이거야 라고 가끔씩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를 펴나가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과 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실천, 적용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그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뭐 고깃덩이를 또 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인간의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흙으로 지어진 몸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령이라는 그 생기라는 것을 구분하여서 인간을 두 개 또는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기와 육체의 결합을 말씀하셨죠. 이 결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인간이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12장 1절에서 몸과 영, 몸은 영과 연결된 상태에 에서의 몸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영과 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간을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전체를 바라볼 때 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뭐 이성적인 또는 신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듯 보입니다. 이 이성적이란 뜻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이 도덕과 윤리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었겠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윤리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율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의 율법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의하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그 부분들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지켜야 할 가장 율법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원했던 종교적인 율법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든 것,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령한 그러한 예배, 율법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빡빡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본받다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의 변화나 움직임이 아닌 완전한 변화나 갱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영향을 받지만 이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알되 그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 2절에서는 1절에서는 몸을 강조한 것에 비교하여서 2절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이 몸이 육체를 중심으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면 2절은 마음을 중심으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전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접하였으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이 있어진다면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변화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단번에 깨달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깨달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싸우고 싸우는 과정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나를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주신 분도,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고백을 마지막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테스트, 어프로브,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해보고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입증해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매우 세세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왼쪽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의 깊은 부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내가 간다면 재앙은 피하고 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길로 내가 갔을 때에 재앙이 찾아온다면, 고통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겠다라는 생각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자리에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과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무책임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나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이성이나 판단력, 의지 같은 것들은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대한다면 또 무심코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아멘.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안에 있는 이 동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을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동사를 보시면 기도하라, 기뻐하라, 선을 따르라, 오래 참으라, 화목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험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것을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라, 입증해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분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PC방에 갈 것인지 독서실에 갈 것인지라는 판단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죠. 독서실에 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할 것인지 집에 가서 어머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할 것인지라고 결정한다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도 들 수 있죠.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가게를 차리고 싶을 때에 술집을 낼 것인가 빵집을 낼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술집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빵집을 낼 것인가 햄버거집을 낼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인데요. 술집과 빵집의 경우에서 우리가 골라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술집이 아닌 빵집을 선택했을 때에 그 빵집이 잘 운영되게 해주실까요? 술집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실까요? 만약에 내가 빵집을 결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빵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장사를 해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분명히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빵집이 장사가 잘 안 될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의 불평이,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과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재앙은 피하고 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금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빵집과 햄버거집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 우리에게 주신 의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겠죠. 사람들은 무엇을 더 찾을까? 이 지역은 몇 살의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까? 어떤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우리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어떤 것이 더 복음을 위해 더 효과적인 것일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무엇이 더 유익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올바른 길로 돌려주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가시게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 사랑, 희생, 겸손, 죄 없음 등의 기준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돌아보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로운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 판단력, 의지 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결정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여서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준에 맞게 선택하고 증명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하나의 예배가 그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길로 또 성공하는 길로 또 돈을 많이 버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판단하고 이 안에서 결정하고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